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당신 살을 생명의 빵으로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친교의 신비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친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고 숭고한 사랑을 알아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며 주님과 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 친교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닌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그 친교로 우리도 초대하는 의미입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도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아들로서의 체험, 신적인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나누는 친교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갈망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열심히 돈을 벌다,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어느새 시간이 들어 나이가 든 자신을 발견하고 때때로는 외로움과 쓸쓸한 의기소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망하고 주눅드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주위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대상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제야 눈이 뜨이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고독과 쓸쓸함을 함께 나누시며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사가가 전하고자 했던 체험이며 모든 이에게 열린 체험이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를 바로 그분께 둘 때 나를 사랑하신 분, 끝까지 사랑하신 분,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신 분께 둘 때 나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말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분과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가 되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애타게 바라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불멸의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부활의 상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됩니다. 대부분 부활절이 되면 달걀에 예쁜 그림을 그려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달걀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새 생명과 많은 생명의 기원이 되기에 부활절에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달걀을 만드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또 토끼를 만들기도 하는데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되었던 토끼가 부활을 통한 새로운 하느님의 생명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토끼의 깨끗한 털이 우리 영혼의 깨끗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서 부활 토끼를 만들기도 했으며 모형과 형태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깨끗함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흰색의 백합도 부활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달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작가의 책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에 도착하려네에서 활화산에게 시를 읽어주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 페스티벌에 참가하러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였다. 시인들과 가수들을 태운 버스가 포아스 화산 입구에 멈추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 화산이 잘 보이는 공터에 둘러앉은 우리는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 높고 외진 산 중에 청중이 있을리 만무했다. 그날의 청중은 사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를 지닌 포아스 화산이었다. 산에 깃들어 사는 새와 짐승, 꽃과 나무도 함께 들었다. 시를 읽는 목소리 사이로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흘러들었고 다람쥐들이 지나가다가 귀를 쫑긋거렸다. 시 낭독회를 마치고 우리는 분화구 쪽으로 더 올라갔다. 해발 2700m에 자리 잡고 있는 포아스 화산은 운이 아주 좋아야 분화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 각지의 언어로 울려 퍼지는 시에 감흥하기라도 하듯 그날따라 분화구가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었다. 전망대 근처에 토란잎 비슷하게 생긴 식물들이 많았다. 이름을 물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우산이라고 했다. 학명은 아니고 코스타리카 시인이 임의로 붙였거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이름인 듯 했다. 산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는데 그 크고 둥근 잎사귀를 하나씩 꺾어서 머리 위에 쓰니 정말 우산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여러 낭독회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자연을 향해 시를 읽기는 처음이었다. 활화산에게 시를 읽어주는 나라라니. 코스타리카의 역사를 좀 더 알고 나니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1949년 내전을 겪은 뒤 군대를 폐지하고 비무장 중립국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국방비로 쓸 돈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 중남미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트랙터는 전차보다 쓸모있다. 병역을 박물관으로 바꾸자. 소총을 버리고 책을 갖자. 이런 모토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리아스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군대와 공장 없이도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나라. 그곳은 내게 낙원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남아있다.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성 아베마리아 독일 작품 번호 839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프랑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성 아베마리아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어지는 성가로 베네딕투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라는 내용. 예, 1855년도에 작곡된 작품을 레너 디클로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마지막 목적지인 적도 기니를 찾아 예수의 가르침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교황은 인권 유린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바타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사법의 진정한 기능은 형벌이 아닌 삶의 재건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맞물려 외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적도 기니로 추방하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적도 기니는 47년째 장기 집권 중인 오비앙 대통령의 독재하에 고문과 자의적 구금이 빈번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 교황의 이번 행보가 미국의 비인도적 정책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황은 재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하느님은 절대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며 구원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이 협정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시장으로 뉴질랜드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힙킨스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국가적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무역 정책에서 실용적인 접근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교육 분야에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마련될지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뉴질랜드의 새 국방장관은 미국 드론과 관련된 정책을 당장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펭크는 현재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뉴질랜드의 방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기 기술은 현대군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교적 민감성과 정치적 부담도 함께 따르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변화 여부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자율 인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펭크는 신뢰할 수 있는 배관공과 배수공이 자신의 직업을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가 건설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는 신뢰받는 기술자들은 뉴질랜드에 필요한 주택과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길 원하지만 지나치게 긴 검사 지연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건설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기본적인 욕실 설치와 같은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전체 위원회 단계에서 도입될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최대 3층 건물에 대부분의 배관 및 배수 작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무실 직원 휴게실에 간이 주방을 설치하는 등 일부 상업용 작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설계는 표준화된 것이어야 하며 방화벽이나 공동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 설계가 없는 경우에도 자율 인증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건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정화조와 빗물 저류 탱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월리스는 중동 석유 위기가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뿐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예산 전망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는 이 시나리오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재무부가 예측한 것은 아니라며 현재 경제는 충격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재무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수준에 머무는 단기 충돌부터 180달러까지 상승하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혼란까지 다양하게 설정됐습니다.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약 102달러인 상황에서 윌리스 장관은 가장 완만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물가는 3.9%까지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2%로 둔화되며 실업률은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현재의 거의 2배로 상승하면서 2027년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7.4%로 치솟고 실업률도 6.6%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면서도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유제품 가격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열린 글로벌 유제품 경매에서 평균 가격은 톤당 4,143달러로 이전 경매에 이어 2.7% 하락했습니다. 앞선 경매에서도 3.4% 하락한 바 있어 올해 들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지분유 가격은 소폭 하락한 반면 탈지분유는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버터와 유지방 관련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체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 증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 유럽 등 주요 생산 지역에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관련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운송비와 보험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물류 불확실성과 높은 유가로 인해 구매자들이 주문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완전히 감소했다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거래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글로벌 유제품 시장은 충분한 공급, 신중한 수요,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가 맞물리면서 가격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의 노후된 수도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약 49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오랜 기간 이어진 투자 부족과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깨끗한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 시스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프라 노후로 인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카와카와 지역에서 홍수 위험이 있는 곳에 사회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위험이 알려진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 문제와 장기적인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국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주택 공급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수요 감소 등이 겹치며 투자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회복을 기다릴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부동산 시장 역시 항상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주유소 무전 취식, 기름을 넣고 도주하는 것과 디젤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수백 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연료 절도 범죄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드라이브 오프 사건과 농장, 사업장에서 디젤을 훔치는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연료 가격 상승이 이러한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비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범죄는 생계형 범죄 양상을 보이지만 조직적으로 연료를 훔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3월 초 이후 연료 절도와 관련해 300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했으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유소 업주들에게 선결제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며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유소뿐 아니라 농가, 운송업체 등에서 대량의 디젤이 절도되는 사건도 증가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며 왕가파라로와 북쪽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집중호우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불다 오후에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장,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는 매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가톨릭 대상을 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7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제42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에서는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제42회 가톨릭 대상 분야별 수상자들을 차례로 모시고 그들의 삶과 수상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DJ DOC가 부릅니다. DOC와 함께 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제42회 가톨릭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발달장애인 가족 공동체 기쁨터의 김미경 루치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특별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본인 소개 그리고 또 그때도 소감을 말씀하셨긴 하겠지만 이번에도 한번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체인 기쁨터 대표 김미경 루치아입니다. 또 2005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쁨터 주간안보센터 그룹홈 조이빌리지 거주시설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번에 부끄럽게도 이제 개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소감으로는 특히 이야기했던 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말이나 이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 좋은 인력, 그리고 이웃, 즉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습이 조이빌리지를 통해서 현실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감사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아이 중에 혹시 발달장애인이 있으신가요?
네, 저 아들이.
아, 대부분 다 이게 딱 이런 거 하면 그 관심이라고 보다 그냥 관심이 아니라 자식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을 해서 번역사였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가 저 이제 아들이 외아들인데요. 이제 돌 한 반 정도부터 퇴행이 돼서 한 세 돌 정도 됐을 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기쁨터에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정상으로 만들려고 뭐 온갖 걸 다 했죠. 정말 군만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누구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말씀 그 지금 네, 그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네. 하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이 아이를 정상으로 네. 만들려고 하다가 네, 네,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또 시간이 그쵸. 필요하고 네. 또 그 아이와 함께 가는 네. 시간이 필요한 이런 순서가 네. 있어서 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아이를 끌려고 하다가 어느 타임에서는 그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들 그 네.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에서 되게 뭔가 갈등도 있고 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로 이제 장애아의 그 부모가 되면 그게 주로 그 이제 낫지 못하는 병, 불치병을 들었을 때 그거와 같이 간다고 그러거든요. 막 부인하다가 막 화내다가 예,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걸 꼭 겪죠. 예, 겪는데 이제 문제점은 제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인간 승리를 이뤄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자식의 문제다 보니까
그전에도 네. 이제 좀 비슷한 분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긴 한데 그분한테 맨 마지막에 물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면에서 네, 네. 이제 그동안 아이하고 키워온 지가 지금 한 30년?
아우 38년.
38년 네. 이제 40년인데 네. 40년을 아이하고 살면서 네. 혹시나 지금 또 이제 그런 그런 친구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약간 조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될 길이긴 하거든요. 네. 다 이제 저희도 어릴 때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나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점점 더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가. 제도나 인식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예전에는 그냥 좀 넘어가 줬던 일도 이제 안 넘어가 주는 일,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예전 어릴 때 얘기할 때는 이태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여행이 뭐 네덜란드였다 뭐 이런 여행 얘기도 하거든요. 이 인생도 그냥 인생인 건 마찬가지고요. 이제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 저희 자녀 자녀를 어떻게 잘못돼서 정상이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닌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기쁨터 얘기도 하고 조이앤 빌리지도 얘기할 걸로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나 뭐야? 라고 그쵸. 받아들이실까 봐
네.
이게 먼저 이게 받아들이면 요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게 도리어 그들을 이제 그 부모님들을 점점 더 좀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한
네.
그 인식을 가지고 듣는 것과
네.
굉장히 뭐랄까 나는 포기하지 않아 라고 듣는 것은 네. 계속 거부감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 이 아이하고 어떻게 한번 같이 잘 살아볼까?
네.
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바탕을 두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아 그래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하면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너무 부담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나도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좀 그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네네. 차원으로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기쁨터입니다.
네네.
오래되셨죠 또?
네. 이제 요 전 단계가 조금 있어야 되긴 하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그 그렇죠, 과정이 그렇죠. 치열했겠죠.
그렇죠.
정말 이건 아 이건 못 살겠구나 싶어서 진짜 좀 위험한 때도 있었고 저도 예. 그러다가 진단을 받은 게 한 3살 때인데 이게 기쁨터 시작한 때가 아직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럴 때였으니까 뭐 한 7, 8년 전사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 세례받은 아주 모태신앙이니까 미사를 매주 못 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미사 가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막 쌓이고 또 아,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막 들다가 왜 나한테 진짜 이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이러다가 제가 이제 성사를 보게 됐는데 여러 번 성사를 봤죠, 물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어떤 성사를 보고 그때 제가 아마 뭐 꽉 차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고 그 성사 보고 미사 보는 동안에도 아, 내 몸에 이렇게 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 쏟아내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좀 변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 뭔가 내가 정말 좀 엄마들하고 창조교신자 엄마들하고 좀 기도 모임 같은 거라도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좀 초대해가지고 기도실을 하나 적어서 울면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갖게 됐고 그 모임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 이제 반 성당 반 모임 그때까지 성당 못 나갔었는데 그 성당 막 찾아가가지고 반 모임도 참석하고 하면서 기도 집에서 기도 모임 시작했고 성당에서는 스콜라스티카 반이라고 장애인 교리실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때가 98년 12월이 시작이니까 뭐 지금 한 27, 8년 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내 알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좀 지내다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엄마들하고 네.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간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네.
사실 뭐 이제 그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냥 아이 쉽네 이렇게 약간 뭔가 격려 아닌 격려 왠지 모르게 그런데 이제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르시다고 얘기하긴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이제 사람들이 듣기엔 발달 장애라고 하면 그냥 발달 장애 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발달 장애도 크게 양 스펙트럼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좀 발달 장애도 그냥 발달 장애 그 부모님들 다 모아놨다 해도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녀분들이 좀 그래도 뭐 우영우 드라마나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언어 소통이 잘 된다든지 또 직업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좀 많은 편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중증도가 한 50몇 프로 정도가 굉장히 언어가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더 중증인 것 같아요. 저희 기쁨뚱뚱체는 그런 이제 더 중증이다 보니까 또 안에서 소통해야 되는 것들도 또 더 있죠. 그리고 저희의 이제 명확한 저희의 정체성은 자조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돕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가 발달 장애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잖아요.
네.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묶기에는 너무 다양하다는 그치.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툭 쳐서 발달장애라고 하면 이 사람 그 병에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어느 애는 지금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진정이 네. 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막 난리란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긴 하지만
외향형인
그렇죠. 막 활달하게 네. 막 네. 뛰어야 되는 그런데 네. 또 둘을 또 붙여놓으면
네.
서로 간의 불편함이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아까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회가 네. 조금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들기가 참 쉽지 않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걸 구분하면 그래도 이게 다양하게 그냥 사회가 볼 때는 발달장애 네. 다 묶어버리니까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장애인 정책은 그것조차도 안 하죠. 그냥
아,
장애인 이렇게
그냥
하죠.
그걸 다 퉁쳐서 네네. 장애인을 네.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주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체 장애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정책을 다 이렇게 아무래도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끌고 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왜냐면 외침이 네, 네. 있으니까 그 외침을 들은
네.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네.
이제 그래 너 장애인들 이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이시고 받아들여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기가 좀 쉬워서 발달장애 중에서 또 자기 의사소통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지적 능력에 비해서 언어 소통이 되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좀 사회성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사회성 이제 발달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폐성 장애인들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지적인 능력은 좀 더 있는데 언어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또 그냥 지적 장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같이 하는 어머니들은 좀 더 좀 힘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렵죠.
소리를 외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먼저 하다 보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숫자가 많죠.
아니, 물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애 전체로 따졌을 때 그중에 이제 10분의 9가 그 지적력이 정상이신 분들이고 10분의 1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 안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이 또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됩니다. 또 그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이렇게 장애, 저희처럼 이렇게 장애가 더 중한 사람들은 더 작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기도 모임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쭉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네.
이미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고 또 그걸 또 알아달라고 얘기하기는 또 소수의 또 소수의 또 소수.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푸념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기도 모임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네. 기도 처음에는 이제 울고불고 했죠.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네. 저희들이 이제 점점 장소를 하나 마련했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방처럼 시작을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는 그 집단 상담, 네, 뭐 애니어그램, MBTI 그 옛날 20몇 년 전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공부도 매주일 하고요. 그러니까 매주일 만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동시에 그러면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저희보다 그 당시에는 한 50년 앞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미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98년, 99년이죠. 요럴 때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는 그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는 탈시설 운동이 이미 한 7, 80년대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나간 이미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런 것도 이제 동시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좀 힘을 얻고 예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치유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는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에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사실 우리 생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때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해외 예를 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시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누가 연구해줘서 연구 결과가 나와갖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작은 모델이라도 하나 만들고 스스로 연구자가 되고 연구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톨릭 이제 사회복지회에 부탁을 해서 서울사회복지와 대관 의정부가 같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서로 간의 그 힘듦. 나눴다 간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같이 살아갈까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냥 생존의 문제이죠.
네. 이제 이 모임 하신도 이제 거진 이제 25년 30년 돼가고 있는데 28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어떠지 모르지만 힘들긴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그게 기본이죠. 디폴트 값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뭐가 그 희망이 되셨을까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게 결국 자녀 저희 아이들의 문제잖아요. 아이들은 그 엄마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 하느님이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있다 이럴 정도로, 그 처음에는 저도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폐성 장애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자기 잠도 막 안 자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애 생일에는 마치 내가 아닌, 얘는 이제 그냥 어떤 장애가 있는 애고, 저 애는 이렇게,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슬픈 감정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이 좀 치유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주는 그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움에 이제 기대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니까 그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항상 갖고 있었고 또 함께하는 저기 대가족이잖아요. 저희들이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면 안 되는 그런 대가족들이 서로 같이 이제 힘을 주면서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예, 근데 그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도나 여러 가지가 안정화되지 못하면 인생이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네. 예.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65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나이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막 이렇게 애면 끌면 아, 이게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 살지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제도나 여러 가지 현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자녀라는 네. 것도 그 안에서 내가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한테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있고 내가 그 희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사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네. 약간 그 안에 네. 또 간절함은 또 네. 있는 것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이 부릅니다. 찬찬.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제42회 카톨릭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체 기쁨터의 김미정 루치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기쁨터는 부모님들 네, 모임이고
공동체 이름이고
또 그거를 또 영어로 바꾸셨어요.
조이 빌리지.
조이 빌리지라고 했는데 네. 이 조이 빌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전에 아까 이제 공부방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예. 공부방으로 재밌게 지냈어요. 대화정성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뭐 장구 치고 뭐 생일 잔치도 해 주고 어찌 보면은 세상 밖은 좀 무서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그 반지 하나 얻어서 이제 그렇게 지냈다가요. 아무래도 제도 안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서울사회복지 그때 의정부교구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예, 서울사회복지의 법인으로 주거안보호센터를 이제 열고요 일산에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통합지역아동센터 예 그걸 열고 뭐 그렇게 그룹홈도 이제 두 개 만들고 식사동에 집도 하나 집도 이렇게 네 동을 지어서 이제 대건 카리타스에 기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다 법인은 대건 카리타스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장은 계속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룹홈과 주거안보센터의 그 구조만으로 될 것 같았는데 나이가 제가 들고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또 저희가 중증도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당시에 탈시설 바람이 좀 불고 있는 때였거든요. 시설은 언제 없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요거 네. 얘기하기 전에 한번 여쭙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센터만 네. 또 아까는 뭐라고
그룹홈.
그룹홈.
네.
요 두 가지 가지고 왜 힘드신지를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네네. 네.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그렇죠, 프로그램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고 거기서 이어져서 그룹홈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룹홈 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는 원래 직장을 다닐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조금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얘기하면 계속 그 집에 머물기보다는 약간 어딘가 뭐 학교를 갔다 오든지
네네.
아니면 직장을 갔다 오든지.
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여는 곳이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무용고로 그 그룹홈에 살면서 그냥 거기 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다른 거주소를 그 그룹홈을 보면 근데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당시 이제 낮에는 이제 근무를 안 하시는데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다 보니까 4인에 이제 한 명씩 선생님이 네. 계시는데 그분이 밥도 다 해야 되고 뭐 모든 거 서류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 자립적인 능력이 좀 가능한 사람들에게 맞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머니들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가정에서 좀 살기가 어려운 친구들부터 먼저 그룹홈에 들어와서 8명이 이제 지내는 4명 이렇게 두 집을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점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러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룹홈을 계속 넓혀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저희 법인에는 그 거주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주시설이 이제 어린이들 위주?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학교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저는 봤었으니까 아 그럼 저런 거주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키워온 거죠.
아.
예, 꿈을 키워왔는데 이미 나라의 정책이 이제 탈시설 쪽으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한데 불구하고 저희가 갈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들도 다 그런 꿈을 꾸더니 아 시설 왠지 이상하니까 시설 그러면은 뭔가 뭔가 좀 그럴 것 같고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들려왔었잖아요. 그동안.
가정적이지 않고
형제 복지원 얘기도 막 들려왔고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살 바뀌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는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왠지 시설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룹홈을 한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 아이가 서른 정도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도 늙으니까 이건 좀 더 안전한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네.
나도 그만큼 이제 늙었고
네.
또 아이는 점점 더 뭐
그쵸.
커지고
늙어가죠.
그렇죠. 예. 그 아이도 이제
왜냐하면은 발달장애인은 조기 노화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예,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좀 급격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늙은 부모와 비슷하게 늙는다는 얘기가 연구 결과가 이미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에 대한 공부를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를 좀 공부를 했었으니까 또 거기에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결국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주소를 준비를 한 거죠. 2015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모으고 저희는 이제 공동체가 20몇 년 됐으니까 옛날부터 돈을 좀 모아놓고 또 저희가 주거안보센터라든지 지역안보센터를 할 때는 남의 집에 전세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받죠 요새.
예, 네. 쉽지가 않아서 뭐 약간 일산의 외곽 같은 데다가 이제 땅이 조금 있는 집을 좀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융자를 맡겨서 사놓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기본으로 돼서 저희가 2019년에 그 당시에 파주 광탄에 예전에 시모네 집이라고 처음에는 결핵 환자 자정 오미으로 시작했던 이제 그런 곳이었다가 노인 요양원이 됐던 곳이 이제 그때 영업이라고는 건 이상한데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중단을 해서 비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그럼 집을 하나 더 지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법인 신부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걸로 그러면 신고하고 그리고 또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지내니까 뭐가 또 좋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1인실을 다 만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된 어떤 거를 먼저 한 거죠.
네네.
먼저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네.
먼저 했고 저희는 자폐성 장애인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말 사회생활이 좀 제도 구조적인 사회생활이 필요해요.
어쩌면 약간 트렌이 있는
네네.
이렇게 만나고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가
그거가
안 되니까.
잘. 예.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를 조입해서 일단 만들고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들이나 또 중복 장애인 중에서 눈도 안 보이는 친구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자극이 너무 심해지면 또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쉴 공간도 필요하니까 1인 1실을 꼭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 돌봄을 하는 그 인력 외에도 저희 촉탁의사가 세 분이 오시고요.
아.
네, 자원봉사로 오시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둘이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조리사들도 있고.
이런 수가 꽤 있겠네요.
예, 예.
아, 그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 30분 여기서 하시는데 이 직원이 3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8시간씩 하면 실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 9 to 6를 하는 그 인원들이 이제 있으니까 강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조이 빌리지는 제가 엄마로서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제가 네. 봐도 네, 진짜 조이라는 말 표현이
네. 그리고 마을에 바로 성당이 옆에 있고 제가 옛날에 굉장히 꿈꾸던 어떤 그런 이상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이 말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내가 계속 직접 키웠을 때와 지금 이제 벌써 30몇 년 됐으면 벌써 아이 벌써 40 가까이 된 거니까 네. 지금 그 아이를 봤을 때 예. 뭐가 더 기쁘겠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조이 블루지 이후에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 아이 같은 이제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루틴하게 앞날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잖아요. 직원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이런 작은 규모에서 항상 지내다가 여기는 어쨌든 서른 명이 넘고 강사들도 오고 일주일에 루틴이 정해지는 좀 큰 사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적응 능력이 되게 좋아진 느낌? 네, 그런 게
보시기에
있어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조이 빌리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증으로 네. 계신 분들 30명과 직원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끼리의 또 관계도 좋긴 하긴 하겠지만 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 이게 그 정상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장애 정도나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인실을 이렇게 제공을 한 상태니까 공동거주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좀 있어요. 시너지가 있고요. 저는 좀 무서운 게 고립이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게 지역사회라는 것이 이게 말이 쉬운 거잖아요. 뭐 요즘 보면은 뭐 히키코모리 같이 이렇게 혼자 집에 있는 지적인 능력이 정상이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뭐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24시간 지원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5분, 10분도 혼자 이렇게 있기가 위험한 경우라면 그게 말이 쉬운 거지. 될까요? 예.
요거 질문이 조금, 이게 약간 네. 이 연장해서 이 어머니 생각이시고.
네.
그 자녀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는 이제 엄마 소리를 아직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빛 보면 아시잖아요.
예. 글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항상 공포가 아이가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사실 좀 이렇게 그렇죠. 보호자가 좀 안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하는데 네.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엄마고 또 보호자고 좀 이렇게 참 아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 공동체 이 안에도 언어 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쁘게 오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렇죠.
예, 기쁘게 제일 중요한 오거든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게 오고 그리고 엄마가 뭐 저희는 주말에 집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아직 왜냐하면 인력이 그 중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직 여력이 되는 경우는 주말에 집에 들어갔다 와. 그러면 주말 인력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옵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제 언제 그 작년에
네.
뭐 좀 이게 장애 그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예, 많이 외쳤던 나왔던 이게 탈시설
네네 네.
이 됐는데 너무 이게 아까 말씀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예,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이라는 거의 카테고리를 너무 다
네
그러니까 싸잡아서
네.
한 게 어느 파트에서는 탈시설이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부분은 아닌데
네.
그런 면에서 탈시설 얘기를 나왔을 때
네.
마음이 어떠셨는지
네. 그게 좀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약간의 탈시설이 도리어 약간 지금 제가 이 질문 안에 넘어 있는 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그 포인트를 둬서 네. 탈지서를 외쳤지만 또 반대로 네. 이제 그것이 좀 진짜로 힘드신 네. 분들이 있는데도 그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포커싱은 전혀 없이 그냥 전부를 얘기해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21년에 로드맵이 탈지서 네. 로드맵이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20년 동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이제 자립을 시켜서 41년에 모든 시설을 없앤다라는 로드맵이었거든요.
네, 사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시설에, 시설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네. 의미가 좀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 몫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제 정말 감옥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제약을 너무 심하게 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이 갑을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네. 하는 이제 그런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게 좀 전제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주시설에 자녀를 이제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무용고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2만 명 좀 넘게 살고 있는데 이미 거주시설에는 발달장애인이 한 85% 정도 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도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아직은 그렇게 혼자 사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일단 이제 그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막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아야 된다든지 뭐 실패할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되게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거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현실을 되게 잘 알게 됐잖아요. 저는 엄마이기도 하면서 또 시설 원장으로도 오래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좋은 것으로 향해서 이상향을 향해서 갈 때 결국 누가 희생당하느냐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가장 중증의 장애인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금 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좀 중증이나 네.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몸 혼자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쭉 몰고 가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미 이게 진행됐던 나라에 어떻게 진행지를 보면은 우리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70~80년대에 시작해갖고 막 진행이 됐던 나라들 중에 지금 시설 없는 나라가 없어요. 뭐 스웨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도 다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설이란 예. 표현이란 예.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조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룹홈이란 단어 자체도
그것도 시설이에요.
시설인데 예. 그 말 표현이 시설이란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그룹홈이란 단어로 바꾸고 그러니까. 단어의 변화만 있지 네. 시스템적인 큰 변화는 없고 물론 네. 그건 있죠. 큰 시설만 얘기하다가 네. 소수로 뭐 네. 8명 뭐 4명 네. 요 정도로 이제 세팅한 거서 그나마 조금 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30명 시설인데 30명 이상은 이제 신고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네. 저희는 이미 보니까 독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더라고요. 영국과 독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는 공부를 했는데 독일은 지금 다 시설이 다 이렇게 잘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보니까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너무 탁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렇게 시설 축소를 해갖고 갔듯이 우리나라도 이미 그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시설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인력 그러니까 지원이자 결국 돈이라는 게 복지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힘든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축소하라고 하면 그나마 좀 돌보기 쉬운 분들 위주로 돌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축소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무섭고 현실적으로 안 보고 눈도 가리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의 많은 분들은 노숙인 시설에 계세요. 네, 자폐성 장애인 중에 굉장히 힘든 분들은 정신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 보는 거거든요. 안 보고 그나마 거주시설은 그래도 그 지원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나은 편이고 조이빌리지도 거주시설의 시스템을 따라와서 거기다 추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제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의 시설이 없어져요. 그래서 학대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없어지게 하는 어떻게 이상한 집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주시설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투트랙으로. 이렇게 모여 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이 정상이시고 뭐 요새 좋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이용해서 또 활동 지원사도 오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자립생활 하시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잘 가는 게 맞지 일괄적으로 막 이건 다 죄악시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문제 일어나 학교를 없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노인요양원, 뭐 보육원, 노인요양병원 다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으나 그런 곳들을 없애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근데 왜 유독 장애인 시설에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 말 표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네. 말 표현을 했을 때 그 존엄성을 너무나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너무 내가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의 고유성의 바탕으로 한 존엄성이어야지 고유성을 배제한 그 존엄성은 왠지 모르게 또 한쪽으로 내모는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인간 존엄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면서
네.
그 안에 인간이 각자 가진 고유성이라는 걸 다 무시하는
네.
그 행위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좀 뭐라 그럴까 또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말인데 도리어 그것이 때문에 피폐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랄까 조율?
네.
좀 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얘기를 통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조만간에 그 3월 말에 전시회가 열린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4년 전에 굉장히 암담했던 시기에 보조금도 안 나오고 막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네. 코로나도 되게 심했던 때에 네. 아, 뭐를 하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전시였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 대건 카리타스 회장 신부님이 도현우 신부님이셨는데 신부님이 서예 작가셨어요. 그래서 신부님과 발달장애인 이제 화가들하고 같이 하는 전시를 경인미술관에서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실 여기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때 라디오도 한번 나오게
네네네네.
되고 생명의 신비상도 이렇게 네네. 받게 되고 막 이런 좀 계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 4년이 지났는데 그 도현우 신부님께서 저희 그 파주에 교화성당 주임으로 오셔서요.
아.
예, 그래서 아 동네 분으로 만난 거잖아요. 파주에서. 그래서 그럼 그때 그걸 한번 좀 더 해보자. 왜냐하면은 저희가 조이빌리지가 마을인데요. 마을 안에 있는 건데 그 작년에 통과됐던 그 자립생활 그 자립지원법을 보면은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돼 있으면서 거주시설은 지역사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보면 진짜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조이빌리지는 진짜 장애인 저희 장애인들에게는 어디 집에서 그냥 엄마랑 같이 그 베란다 문 열고 차 지나가는 것만 보는 그런 인생보다는 100번 나은 인생이거든요. 그런 삶이고 임플란트도 막 했어요.
네.
생각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 지역사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 사는 거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한 거죠.
네. 우리도 있다.
그렇죠. 우리도 마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실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이고 어느 장소라면 저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안 보는
네.
게 있는데 그들도 있음을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것도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이 탈설 운동의 이제 부작용이나 어떤 피해 같은 거 이제 무서워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익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설을 나가서 계속해서 잘 지원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을 잘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개인으로 가서는.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익명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죽어도 잘 모르게 되는. 그렇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김부터가 바라는 꿈꾸는 세상이 있다고 그런다면.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탈시설 얘기하면서 아주 신나게 얘기하시긴 하셔서.
다 얘기를 했는데.
하셔서.
네. 그냥 함께 잘 살아나가는 거죠. 저희들의 아이들 언어로 좀 엄마 소리를 못하고 뭐 진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엄청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이 어떨까요? 두루두루라는 말 표현이 네. 정말로 두루두루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네. 세상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러니까 뭐 정부나 정책을 결정하신 분도 그렇고 또 이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봅니다라는 그 얘기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네. 내 마음, 내 생각 마저도 그 두루두루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았을 때 아 너도 있지가 아니라
예, 예.
어쩌면 그 예. 그런 그 자연 속에 저도 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래 너 생각했어.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예. 얘기가 다 나오면 정말로 그냥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예. 사실 뭐 별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냥
이제
함께 좀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연료 재고가 감소하고 해외 선적 지연이 보고되었음에도 향후 뉴질랜드 연료 공급에는 차질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 중 국제 유가 폭등의 대응책으로 이란 원유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마지막 목적지인 적도 기니를 찾아 예수의 가르침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교황은 인권 유린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바타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사법의 진정한 기능은 형벌이 아닌 삶의 재건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외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적도 기니로 추방하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적도 기니는 47년째 장기 집권 중인 오비앙 대통령의 독재하에 고문과 자의적 구금이 빈번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 교황의 이번 행보가 미국의 비인도적 정책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은 재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하느님은 절대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며 구원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 사적인 이익보다 공동선에 이바지하여 특권층과 소외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지지하기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당과 액트당이 협정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됐으며 월요일 뉴델리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이었지만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동당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퍼스트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이 결정을 광기이자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당이 협정문과 법률 자문을 검토한 끝에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힙킨스는 협정에 포함된 향후 15년 동안 뉴질랜드 민간 부문이 최대 미화 2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촉진한다는 약속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요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힙킨스는 이 목표가 매우 비현실적이며 거의 달성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라면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기업들이 인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인도가 제공한 혜택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협정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은 이 점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슨은 소셜미디어에서 이 협정을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퍼스트당만이 뉴질랜드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협정에 계속 반대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와이탕이 조약 관련 법적 의무를 약화시킬 경우 또 한 번 대규모 히코이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마오리와 정부 간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률에서 조약 원칙을 고려한다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기존의 효력을 부여한다 또는 존중한다는 기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조약 원칙이 다른 정책적 고려사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정책이 명확한 이익이 없고 마오리 사회의 사회문화 경제 환경적 이익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약 당사자인 마오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이러한 조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강행했고 내각의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지 법률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리 사회에서는 이미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이번 정책을 과거 논란이 컸던 조약 원칙 법안의 우회적 버전이라고 비판하며 조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크리스 펜크는 이란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대미 방위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군용 드론 도입을 최대 400%까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질랜드는 현재의 속도로도 적절히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펜크 장관은 최근 주디스 콜린스로부터 국방, 우주, 정보기관 관련 포트폴리오를 인수했습니다. 자신의 외교 안보 성향에 대해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규정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이 미국과 뉴질랜드의 방위 관계를 재고하게 만들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의 가치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작전에 자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며 각 사안을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쟁에 대한 교황의 발언이 트럼프의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어느 쪽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를 직접 만나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할 예정이며 양국 동맹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립정부 내 갈등이 개인적인 공격으로 번지는 가운데 쉐인 존스가 재무장관의 체중 감량을 언급하며 빚곤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 간의 신경전은 윈스턴 피터스가 국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투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미리 알렸어야 현명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럭슨 총리도 피터스가 과거 저신다 아던을 총리로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엔젤 퍼스트와 피터스의 정치적 신념을 반이민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존스 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양당 간 충돌은 단지 정치의 일상적인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스 장관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글쎄요 아마 체중을 너무 많이 빼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윌리스 장관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약 1시간 뒤 다시 기자들 앞에 서서 사과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24시간 사이 두 번째 사과를 받게 됐습니다. 전날 오후에는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슨이 국회에서 그녀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힙킨슨은 의사진행 발언 중 윌리스가 큰 신음소리를 내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에 윌리스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힙킨슨은 그날 늦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으며 윌리스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틱,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자율 인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펭크는 신뢰할 수 있는 배관공과 배수공이 자신의 작업을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가 건설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신뢰받는 기술자들은 뉴질랜드에 필요한 주택과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길 원하지만 지나치게 긴 검사 지연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건설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기본적인 욕실 설치와 같은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전체 위원회 단계에서 도입될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최대 3층 건물의 대부분의 배관 및 배수 작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무실 직원 휴게실에 간이 주방을 설치하는 등 일부 상업용 작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설계는 표준화된 것이어야 하며 방화벽이나 공동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 설계가 없는 경우에도 자율 인증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건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정화조와 빗물 저류 탱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월리스는 중동 석유 위기가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뿐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예산 전망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는 이 시나리오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재무부가 예측한 것은 아니라며 현재 경제는 충격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재무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수준에 머무는 단기 충돌부터 180달러까지 상승하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혼란까지 다양하게 설정됐습니다.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약 102달러인 상황에서 윌리스 장관은 가장 완만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물가는 3.9%까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2%로 둔화되며 실업률은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현재의 거의 두 배로 상승하면서 2027년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7.4%로 치솟고 실업률도 6.6%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면서도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유제품 가격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열린 글로벌 유제품 경매에서 평균 가격은 톤당 4,143달러로 이전 경매에 이어 2.7% 하락했습니다. 앞선 경매에서도 3.4% 하락한 바 있어 올해 들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지분유 가격은 소폭 하락한 반면 탈지분유는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버터와 유지방 관련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체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 증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 유럽 등 주요 생산 지역에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관련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운송비와 보험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물류 불확실성과 높은 유가로 인해 구매자들이 주문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완전히 감소했다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거래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글로벌 유제품 시장은 충분한 공급, 신중한 수요,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가 맞물리면서 가격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주유소 무전 취식과 디젤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수백 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연료 절도 범죄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드라이브 오프 사건과 농장 사업장에서 디젤을 훔치는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연료 가격 상승이 이러한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비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범죄는 생계형 범죄 양상을 보이지만 조직적으로 연료를 훔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3월 초 이후 연료 절도와 관련해 300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했으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유소 업주들에게 선결제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며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유소뿐 아니라 농가, 운송업체 등에서 대량의 디젤이 탈취되는 사건도 증가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와 CCTV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스랜드 카와카와 지역에서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자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이미 잘 알려진 침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그곳에 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폭우 때 물이 차올랐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택 입주자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위험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추진하는 측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계획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급이 될 것이며 홍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와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필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필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무국적 제재 대상 유조선을 단속했다고 23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X를 통해 지난밤 미군은 인도태평양 서남부 관할 구역의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매저스틱 X에 대해 해상 차단 작전을 실시하고 승선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나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나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불법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어디서든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 해산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재를 받는 세력은 공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는 불법 행위자들과 그들의 선박이 해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시물에는 특수부대원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헬리콥터를 타고 유조선에 승선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17초짜리 영상이 첨부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수역으로까지 해상 봉쇄를 확대하며 이란의 신속한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군이 23일 현지 시간 대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 인근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며 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 옛 트위터에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오가 4월 23일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인 인도양에서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기식들과 함께 갑판 위에 전투기 등이 배치된 해당 항모가 항해하고 있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부시오는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주 노폭 기지에서 출항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부근을 지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부시오의 합류로 중동에서 이란 전쟁을 지원하는 항모는 총 3척으로 늘었습니다. 중동인은 이미 에브라함 링콘호가 인도양에서 제럴드 알 포더가 홍해에서 각각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미군의 세 번째 중동적 항모 배치는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종전 합의를 더욱더 거세게 압박하는 동시에 전쟁 재개 상황에도 대비하라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현지 시간 시간이 이란 편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동맹, 전 세계에 적합하고 유익할 때에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신이 종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를 비난하면서 내가 아마 이 상황에서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게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면서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며 합의는 미국과 우리 동맹 그리고 전 세계에 적합하고 유익할 때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자신이 신중한 종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을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이란이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에는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라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는 차원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유명 결혼 중개업체 듀오가 회원 43만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유출하고도 당국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12억 원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피해에 상응하지 않은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원들의 민감한 프로필 정보라는 점에서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으며 제재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대한 제재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9월 시행을 앞둔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해 향후 제도 개선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8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7원 5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0원 2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며 왕가파라오아 북쪽 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집중호우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불다 오후에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입니다. 코레오 마이테레오, 마오리말 주관 대화그로 만납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 회화 모임에 참여하세요.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모임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무료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K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테아타토 아트클럽 안내입니다. 테아타토 아트클럽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미완성 그림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재료를 가져와서 완성할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무료 수업에 참여하여 부담없는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가져오시고 다른 애호 미술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테아타토 페닌슐라 커뮤니티 헙 595 테아타토 로드 테아타토 페닌슐라에서 있습니다. 수학실력 키우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수학이 고민인가요? 닥터 민스가 도와드립니다. 매스 위즈 민스에 참여해 수학실력을 키우고 싶거나 공부잠이 있거나 혹은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 수학 상담소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4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웨스트게이트 지역의 테마나와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E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일부 프로는 캐시얼 NZ 베이스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